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우리 안상준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북한과 이제 이런 갈등의 관계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기도에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모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럴 때 그 북한과 또 뭐 우리 남한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말 가장 필요한 그 화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그 양쪽을 다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평화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게 또 화해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 중간 다리 역할 해주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 때가 정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냉전 시대에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요즘도 뭐 미국과 중국은 좀 그렇지만 그때도 하여튼 오래 그러고 보니까 갈등이네요. 70년대 냉전에 있을 때 그 북경을 방문해서 그 미국과 그 중국의 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 유명한 우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그런 분이 아마 중보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아주 중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사이를 다리 역할을 하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해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그 축복과 또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통해서도 친교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할 때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중보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자격은 무엇인가? 그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격은 뭐가 제일 중요한 넘버원은 뭐냐면 양쪽을 다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쪽에 가서는 저쪽에 그 사정과 또 뜻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저쪽에 가서는 이쪽의 뜻과 사정을 또 잘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서로 진실하게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중보자의 역할은 예수님 때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러한 그 비춰지는 그 중보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늘 외쳤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늘 한결같은 그 다리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대제사장들은 늘 항상 함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바로 이제 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대제사장에 비유하기도 하죠. 구약에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빌어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또 양쪽을 다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쪽을 다 잘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쪽 사이를 위해서 자신의 뭐 어떤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희생하고서라도 또 감당해야 할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액션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리저리 이제 막 이제 발빠르게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이게 뭐 설명하고 또 이렇게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이 중보자로서 가장 또 중요했던 그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기도 없다. 중보자가 기도 없이 행동만 한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에게 있어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시게 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중보자로서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죠? 굉장히 함축된 그런 그 기도문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인데 서술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4시간 동안 오늘까지 해서 4시간 동안 이제 17장을 볼 텐데 사실 4시간 동안에도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은 이제 포인트만 우리가 이제 자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이제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읽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제 간구하시는 내용인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인데 말하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가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화롭게 하소서이죠. 또 6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중보자 된 그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제자들에게서 확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또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이제 17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보시게 되었죠.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버지를 서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영화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원어로 영광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독사라는 말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독사죠. 그래서 한 단어, 이 똑같은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이니까 영화와 영광은 같은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 3절에 있기 때문에 3절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실 3절은 삽입 구절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물론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깊이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서 되게 중요하지만 문맥으로 보게 되면 키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가 핵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자,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은 어떤 뜻입니까? 아, 지지난주 설교로 잠깐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아들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그냥 숨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 또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의도, 이것도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삶의 방식,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방식도 드러나야 하고, 그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도 드러나야 하고. 자, 영광의 초점은 드러난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인격과 목적과 방식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열매가 빛과 같이 활짝 비춰지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한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면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아들의 삶, 아들의 그 방식, 아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열매와 업적, 이것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던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가, 그게 드러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랜드 플랜,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아버지 또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실 때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그러한 속성까지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계획서를 보듯이 해가지고 계획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까지, 속성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또한 아버지의 것이 또한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이 상관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습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시면서 소명을 감당하시는 중보자로서, 중보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중보자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할 영광을 가장 먼저 간구하고 계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던, 의식하셨던 중심입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고 살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늘 의식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견줄 수 없이 능력이 많고 뭔가 잘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이 맺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신실한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지켜가면,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를 풍성하게 지어가면 그러면 자신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 틀림없다라고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인 업적이나 어떤 자기의 자랑거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더 중요했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의 체계가 있습니다.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형성을 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되어야 해, 이것이 있어야 해 라는 그런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서바이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신념체계가 생겨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이 빌리프 시스템은 필요해요. 나는 이런 이런 것을 믿고 이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피해가 되더라도 날 좀 이해해 주든지 용납해 주든지 아니면 날 뭐 도망가든지 그거는 당신 몫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어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고 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신념의 체계를 구축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도 신념의 체계가 두 개인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신념의 체계가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아니면 또 묵상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의식이 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이 있고 또 그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믿는 또 믿음의 체계가 있고 근데 이거는 두 개를 겸하여 사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개를 겸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는 버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구축해온 이 신념의 체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확신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사실이 확신이 되지 않고는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면서 살았던 나의 신념의 체계가 어떻게 버려질 수 있겠습니까? 못 버려지는 거죠. 버려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걸 또 채워가지고 조금 더 슬쩍 그걸 또 변모시켜서 변형시켜서 또 다른 자기 정당화하는 신념체계를 또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해.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모르겠는데 또는 뭐 여자는 고아야 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죠? 요즘은 여자도 터프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식인 것 같고요. 사람은 독립적이어야 돼. 최소한 이 정도 도덕은 지켜야 돼. 교회는 이러저러 어떻든지 간에 이 정도는 돼야 돼. 사회는 이 정도야 돼야 돼. 나는 그런 게 제일 싫어. 나는 그런 것들은 나는 이렇게 되는 것들 있죠. 내중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습니다. 일단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 자신이 지키려는 신념체계는 또 정치적으로도 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또 보수여야 산다. 진보여야 산다. 이게 다 신념체계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사상적인 신념체계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의 신념체계가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나. 근데 이것이 나 중심적인 신념체계에서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그냥 나 수준에서 넘어서질 못합니다. 영향력이 조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기도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념체계가 나가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죠.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만 자신의 신념체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에다 중심을 두지 않으면 서글픈 현실, 참담한 현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념체계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좋아, 이런 호불호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그 관계성에서의 목적, 결과, 열매, 이것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념체계는 나 중심의 신념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 서로 영화롭게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나는 저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전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그 상대가 영화롭게 되죠. 그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으면 남편은 영예로울 수 없죠.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거나 그리고 틱틱거리는데 아내가 영예로워질 수가 없죠. 서로가 영화롭게 하려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존중과 사랑이 그리고 또 자기 희생이 담겨 있어야죠. 그게 담겨 있는 진심이 느껴지는데 상대가 쇼하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로 없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면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 이렇게 거짓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가 백성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정치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강조 말씀드리듯이 사랑과 존중 외에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시려는 영생, 새로운 복음의 생명세계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중보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서로 영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자의식이라고 하죠. Self-awareness. 2절을 보면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를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굉장한 자의식이죠. 스케일이 이만저만 크신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그분의 자의식이에요. 근데 큰 단어들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영생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과 이 권세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 단어대로 들으면 오해하고 이게 지금 뒤틀린 이해가 풀어지지 않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게 이렇게 쭉 늘어지는 어떤 영원한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4차원으로 살죠, 그죠?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 X, Y, Z축의 그 입체에다가 시간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4차원입니다. 그런데 4차원 이상의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5차원인지 10차원인지 100차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4차원의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차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또는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상,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 AI가 개발이 되고 또 뭐 자율주행차가 또 개발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거는 우리 지금 차원이 높은가? 아니죠. 그것도 다 똑같은 지금 우리 차원 4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죠. 인간은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해야 4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특별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에 진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생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이 사랑과 생명으로 지어져서 이제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차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장악하고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할 때는 장악하고 조종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섬긴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자, 그럼 권세란 무엇인가? 권세도 제가 사실은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또 복습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위,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직역하면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본질로부터 나오는데 본질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성격 자체가 지금 동적이죠. 나오니까. 그 동적인 그 힘,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진리로부터 나오는 힘, 그것을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로부터 발생해서 눈에 보이는 진리의 삶이 지어지고 또 진리의 사회가 지어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본질적인 힘을 권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선한 힘이고 사랑의 힘이고 또 인간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값진 선물로 주어지는 힘입니다. 이 땅에 국가의 권세가 있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권세도 있고 스승의 권세도 있고 예술가의 권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과학자의, 또 가정주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영역 속에서 자기가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의 세계로부터 자기가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랑의 힘, 선한 힘, 본질적인 그 힘을 얻어서 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그 진리에 걸맞게 잘 지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힘을 올바르게 행사해야만 이 세상과 사회와 우리의 관계와 또 모든 공동체가 잘 지어져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르게 진리의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아, 진정한 섬김을 위한 본질적인 사랑의 힘,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조금 돕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냥 필요하니까 내가 좀 섬겨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섬김의 대상이 영생에 합당한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되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돕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우리 또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형제자매를 이 진리의 힘, 권세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관계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품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열티,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귀족적이고 고귀한 어떤 품성과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막 살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아, 이런 프레임에서는 조금 좀 떠나시기 바래요. 그거 믿는다고 우리에게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얻고 누릴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를 하나님 나라의 로얄 피플, 로얄 킹덤 피플로 그렇게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의식이 있고 또 내가 섬길 때 난 저 사람이 그렇게 품이 있는 자가 되도록 섬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주고 뭐 다 오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품위가 지니도록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지니도록 한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엄청나게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빈천한 자에게 그냥 다가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픈 자들은 치유하시죠. 치유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제자들에게는 자기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잡혀가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높여주기 위해서이시죠. 높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스리는 권세에 힘입어서 영생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우시는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세는 세상적인 품이라는 것은 고상하고 점잖고 말수가 적으면 됩니다. 옷 좀 잘 입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예수님의 품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권세를 완벽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낼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단락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이 권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셨다면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또는 뭐 너덧 사람이라도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생명의 그 품격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족들 있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있죠. 또 이렇게 우리 모두 교우들 다 있죠.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평생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자기가 전도를 받고 1년 안에 두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에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전도받고 1년 동안 두 사람을 전도해요. 그럼 그두 사람은 또 1년 안에 두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럼 또그 전도받은 사람은 1년 안에 또두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주어진 시간이 맥시멈 1년이라고 할때 33년만 지나면 80억의 인구가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할당된 양은 두 사람입니다. 33년 산다고 했을 때. 그럼 되겠죠? 전혀 와닿지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2의 33승. 80억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우들이 저보다 다 훨씬 더 품이 있으시고 좋으시니까 저는 이제 내일부터 휴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죠? 예. 네. 그거죠. 진리로부터 나오는 권세로부터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 노릇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보면 그분의 왕 노릇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이 몇 군데서 돼 있죠. 그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구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관계 속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돋닦고 뭐 내가 기도하고 뭐 그래서 얻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근데 관계에서 얻어지는 진리가 진짜 힘을 갖습니다. 나 혼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진리는 나에게 잠시 깨달음의 기쁨을 줍니다. 근데 나의 삶으로 힘으로 변화되기에는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씨름 속에서 진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아, 내가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빼놓고 나갈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자기에게 느껴지면 앞으로 그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것이고 존중하지 말라 그래도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뭐 극단적인 예로 사욕을 채우려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분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자, 극단적인 예로 사욕을 채우려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살수 있는 어떤 삶다운 삶,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삶으로 지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은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진리는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힘이 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힘이 나를 감동시키면 나는 예전에 살았던 삶처럼 살수 없다라는 뚜렷한 자각을 갖게 되죠. 인간과 피조물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날마다 더 열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중보자로 믿는 것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드린 모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바로 그 측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분을 알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스터 플랜이 뭔지, 그분이 어떤 속성의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먼저 당신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규명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측면이 이제 좀 이렇게 맥이 쭉 좀 이어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사랑의 성품이신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장 큰 표현, 로또 맞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유치해서 그냥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사랑하시는 가장 큰 표현은 많은 분들이 지금 예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그 감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분명한 핵심에 꽂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스리는 권세로 당신이 영화롭게 될 것을 아셨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아낌없이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완료해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4절, 5절, 4절의 내용이 이제 그것이고요. 또 5절에는 그 영화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생긴 영화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시간상 제가 1, 2, 3절만 보는 걸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보자로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예수님, 그 중보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신다.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잘 행사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영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또 영화, 뭐 이런 얘기에 이제 끝자락에 해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에고 중심, 자기 중심성, 자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 자기 신세를 꼼꼼하게 살피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자아 성찰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아 성찰은 예수님과 말씀을 내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는 작업이 자아 성찰이에요. 근데 지금 자아 중심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자아 성찰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과정이죠.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삶을 전환시켜야죠. 중보자의 삶의 목표, 영화롭게 하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중보자의 삶의 방식,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익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중보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잘 배워지면, 그럼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떠오르시는 것들을 기도로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